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을 미워하실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거주하기 원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참빛을 비추는 천국의 슈퍼스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밤하늘에 무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의 스타들로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디션을 잘 통과해서 택함 받는 천국 스타들은 많지 않습니다. 12세기 말에 중세교회가 점점 부패해지면서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버리니까 깊은 미혹의 어둠에 빠져들어갈 때에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등장한 천국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밑거름이 되어서 영적인 각성과 복음 전파를 위한 수도원 운동이 불길같이 유럽에 일어났어요. 그의 영향을 받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 생활 수도사들은 꽃갈이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죄 많은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기도와 말씀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옷을 입었어요. 이 카푸친 수도사들과 관련이 있는 커피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친 수도사들이 입는 옷에 달려있는 곶갈이 에스프레소 커피 위에 부은 우유 거품이 만들어내는 곶갈과 비슷하다고 해서 카푸치노라고 했답니다. 이 수도사들은 이 카푸치노 커피를 달콤 쌉싸름하거든요. 자기 안에서 꿈틀대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사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제 방에 가면 꼭 사약을 한 사발 마셔요. 카푸치노보다 전 죄가 많은 것 같아서 드립 커피로 아주 진하게 마셔요. 각성을 시키려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가 제일 많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다 마음에 돋아나는 죄를 죽이려고 열심히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커피 먹으면 사약을 먹는다. 내 안에 꿈틀대는 육체의 정욕, 죄의 욕심을 죽이는, 박멸시키는 사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커피 잘 팔리겠어요. 이 카푸친 작은 형제회 본부 지하에는 특별한 곳이 있답니다. 수백 년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생활 수도사들의 해골입니다. 약 4천 개 정도의 유골이 있답니다. 중세기 유럽의 성당에는 밑에 가면 저런 유골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해골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해골을 남기고 죽은 생활 선교사들, 일생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했던 생활 선교사들, 그들의 해골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천국 영생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깊이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울도 이렇게 권했습니다. 밤이 깊고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깊어진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영생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은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죽음에서 깨어나 소위 택함을 받은 선민인 자기 동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 12장은 죽음에서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겠지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님은 밤에 칼로 쪼갠 가축들과 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산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입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쪼갠 희생제물 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 언약에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님 직접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왜 비둘기 새끼 두 마리는 칼로 쪼개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끼니까 불쌍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도 새끼 양이에요. 칼로 쪼개어서 피를 흘린 제물들은 예수 십자가 피의 희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쪼개지 않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는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약속대로 한 아기로 태어나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한 아기로 태어난 8일째 모세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드린 비둘기를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왜 산비둘기고 예수님이 이제 한 아기로 오셨는데 왜 산비둘기고 왜 집비둘기입니까? 산비둘기는 뭔고 집비둘기는 뭔고,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세요. 이제 다 숨겨놓았거든요. 산비둘기는 집 나간 비둘기예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집비둘기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쫙 한번 풀어보세요. 깊이 깊이 이야기로 넣어놓은 것은 여기 보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성경만큼 안 읽혀지는 책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서적으로 고리타분한 이 한 아기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사이에 화목의 메시지, 화목 제물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약속대로 대신 뒤집어 쓰시고 율법의 칼로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쪼개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과 피로 맹세한 횃불 언약은 자신을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4장은 횃불 언약 전에 약속의 땅에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간의 전쟁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전쟁 역시 주님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적 그리스도를 진멸하고 다시 오실 때의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북방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포함한 많은 생명을 구원한, 많은 생명을 오른대로 인도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예루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뭐를 가지고 영접했나?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영접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암시할까요? 구약은 장차 희생제물이 되실 유월절에 유월절 희생양 예수님 그림자로서의 식사입니다. 신약은 주님이 약속대로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는 지금 성만찬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겁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이 일을 일어날 것을 4천년 전에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부호한 구원, 영생, 부활,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칼에 찔러 쪼개져 희생의 피를 흘리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과 피입니다. 죄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 주님의 무덤에 누워있던 육체가 무교병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때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립니다. 이 10의 1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중에 10의 1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 10의 1을 통해서 나머지 시원찮은 것도 다 같이 거룩하다, 내 거다, 내 자식이다라고 구별해 주는 원리예요. 이게 10의 1의 원리입니다. 야곱도 10의 1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뭇별 같은 천국 스타들이 배출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 스타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주적인 천국 연예 기획사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무별 약속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십시다. 성경대로 함께 따라할까요? 무별 약속, 무별 약속, 천국 스타 약속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레위인 율법의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율법을 맡은 정죄의 직분자들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10의 1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율법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정죄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하면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일만 달러도 빚진 자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렸다고 화목의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화목의 직분자인지 정죄의 직분자인지,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생각하는데 꼭 어때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성숙이 덜 된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 참 성숙자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차원의 상승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아비에게 열방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뜻의 예언적인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에서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아버지로 영적인 승진을 한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은 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지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 열방 모든 민족의 천국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난 다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영생의 거룩한 씨, 우리에게 부활 주시는 첫 열매 씨앗, 독생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손주 같은 늙둥이를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어와둥둥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꿈같은 노년의 위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 또 초를 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이제는 고생 끝 이제 장밋빛 시작인데 아니지 않아요. 또다시 믿음의 조상 최종 자격 시험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끝이 없네요. 아니 또 시험을 쳐야 합니까? 하나님 교수님 또 시험을 쳐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다 그러잖아요. 참 너무하십니다. 좀 패스하시면 안 됩니까? 박사 논문 과정 시험 뭐 이럴만도 한데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철이 그만큼 실력이 늘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실력이 입증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2000년 후에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끌어 번제물로 바치게 될 그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에 거룩한 산제물로 이삭을 바칩니다. 이 최종 자격 시험을 패스한, 박사과정 패스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집 담장을 넘어 열방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의 조상이 됩니다.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때 어떤 경험, 이 순종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번제물로 쪼개려고 한 독자 대신에 장차 독생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천국 복음을 먼저 깨닫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출애굽해가지고 가자 이랬으면 왜 돌멩이 두 대를 맞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애굽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지도자가 가자 천국으로 돌멩이 두 대를 막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두기를 싫어해요. 인정합니까? 아, 인정 안 하시는구나. 나는 이거 배워내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갈등하고 불평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비전은 주시고. 시험에 패스합시다. 그때 번제물로 쪼개려고 하는 독자 대신에 장차 독생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천국 복음을 먼저 깨닫게 된 거예요. 특권이죠. 열국의 아비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비될 희생양 여호와 이레 복음의 제사장이 됩니다. 최종 자격 시험을 패스하자 열국의 아비에게 바닷가의 모래 약속을 추가로 알려주십니다. 우리 배고플 때 살이 추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하늘의 무별 약속에 땅의 바닷가 모래의 약속을 은혜로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무별 약속, 땅의 바닷가 모래 약속. 자, 그러면 계속 나가기 전에 물어볼게요. 자, 무별 약속과 바닷가 모래 약속 중에 여러분이 택하세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어정쩡해요. 자, 저는 하늘의 무별 약속이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저는 바닷가 모래 약속이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 손 높이 들어보세요. 네, 딴짓하기 없깁니다. 다 이름 적어놨어요. 드론 다 뛰었습니다. 하늘의 무별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 10의 1의 성도들이에요. 그 10의 1을 통해서 집안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땅의 바닷가 모래들은 마음의 집을 제대로 못 지은 거예요.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아까 신현수장님 기도하셨죠. 또 결혼식 예복을 준비 못하고 불 가운데 튀어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는 소위 천국의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왕들과 제사장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무별들이에요.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천국의 일반 백성들은 이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들과 달리 땅에 있는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바울도 예언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세상에 짝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늘의 무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성도와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바다가 땅에 있잖아. 땅에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랍니다. 제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언급한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라엘, 아니 목사님 이거는 야곱 족속인데 12지파인데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럼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무성한 가지에 지금 접붙여져 있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천국의 복, 영생의 복, 부활의 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4천년 전에 그 언약이 체결되었잖아요. 희미하게. 그게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완성될 거예요. 이것은 야곱 족속만이 아니라 요셉 족속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의 유업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늘의 무별과 달리 땅에 있는 바다 모래 같은 성도들은 큰 시험, 후 3년 반의 큰 환란을 이기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깊이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를 일단 읽어놓으셔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복음에 접붙여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둠의 일을 벗고 육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일평생 복음의 빛을 밝히는 영원토록 빛나는 어두운 밤하늘에 무별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살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 죄악의 어두움 다 걷어내고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들여다보고 회개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표정과 섬김과 행함과 돈 쓰는 것과 돈 버는 것과 자식 키우는 것 전부 다가 이렇게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활선교사, 생활수도사, 생활순교사라 그러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스타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행실로 예비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마음의 부요와 풍요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케 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로, 복음의 제사장들로, 화목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